우리는 언제 자신이 강하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을까? 불행을 당할 때다. 불행하다고 느낄 때는 기도하자. 온 마음으로 신을 믿자. 살면서 불행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잊지 말자. 고 구본영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한없이 약하다고 생각되는 거기서부터 때로는 강한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약함을 강함으로 만드는 것,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 그것은 바로 지혜에서 오는 것이 아닐까요?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 바로 고전 읽기 모토인데요. 오늘은 탈무드를 통해서 수천 년을 내려온 유대인들의 지혜를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전 읽기의 명로진.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권진영입니다. 첫 곡은요, 이상은의 비밀화원 듣고 왔습니다. 고전 읽기 종영 소식에 많은 분들이 게시판으로 반디와 문자, 얼굴책으로 아쉬움을 전해주고 계신데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솔직히 저는 저만 아쉬우면 어쩌나 걱정했었거든요.
네, 저도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종영 소식, 고전 읽기가 이제 이번 주를 마지막 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안녕을 고해야 한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사연 올려주셨는데 참 정말 저는 행운아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과분한 사랑을 받았구나 하는 네.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저 권진영 씨도 그렇죠.
그럼요.
네, 권진영 씨도 많은 분들이 또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어디 가서 무엇을 하시든지
네.
이 팬 여러분들께서 계속 지지해 주실 거예요.
그럼요. 응원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다시 한번 힘내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철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백운철입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그래요?
그럼요. 고전 읽기 같이 했잖아요.
그러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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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응원해 줍시다. 우리.
또 고전 읽기와 인연이 많은 분이에요.
그럼요.
백운철 씨가.
네. 저 인연 깊습니다.
먼저 게시판에 도착한 한운수님의 사연 좀 소개해 주시죠. 권지영 씨.
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50이 넘도록 읽은 책도 몇 권 안 되고 내가 뭐하고 살았나 싶을 정도로 내가 한심하다는 걸 깨우치게 해 주셨던 유일한 방송이었어요. 삶의 지혜. 남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셨던 너무나 사랑하는 유일한 방송이었는데 너무너무 아쉬워요. 이렇게 좋은 방송도 개편을 하시나요? 나의 사랑, 명로진 선생님이 다시 내 곁에 오실 수 있기만을 기대해봅니다. 개그만점 권진영님도요. 고전읽기 제작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개편 때 좋은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김초롱님도 사연 보내주셨는데 김초롱님, 백은철 씨가 좀 읽어주시죠.
예. 어제 방송 듣다가 첫 인사 듣고 너무 놀랐어요. 잘 듣고 있었는데 갑작스럽네요. 좋은 책 아직 들려주실 거 많을 것 같은데 다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다다음 개편 때 다시 돌아오시면 안 될까요? 시즌2로요. 너무 아쉬워요. 정말 밤마다 팟캐스트 틀어놓고 누워있으면은 직장에서 시달렸던 거 힐링되는 기분이고 또 교양도 쌓는 지성인이 되는 기분이라 참 좋았는데 제가 책을 잘 안 읽는 편이었는데 방송 들으면서 많이 반성하고 좋은 책 많이 찾아봐야겠다고 다짐했었어요. 정말 저에게 유익하고 보석 같은 방송이었습니다. 저 말고 많은 청취자들에게도 그랬을 거라 믿어요. 팟캐스트 남은 거라도 열심히 들어야겠네요. 명로진 선생님, 권진영 선생님, 아 진영 언니 이 호칭 좋아하시죠?
네네.
네, 그동안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다른 방송에서도 또 봬요. 제작진분들도 좋은 방송에서 만나길 감사했습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대로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팟캐스트로 언제든지 다운받아서 들으실 수 있는 거 아시죠? 고전읽기 홈페이지에 자주 눌러오셔서 게시판에 소감이나 응원의 글도 남겨주시고요.
스마트폰으로 반디 어플 다운받는 법 쉽습니다. 어플 다운받는 스토어에 가셔서 반디 검색구에 다운받으시면 어디서든지 고전읽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SNS 얼굴책에 고전읽기 페이지 있습니다. EBS 고전읽기 검색하시고 오셔서 좋아요하고 꾹 눌러주시면 이미지가 있는 권진영의 고전읽기와 함께 스튜디오 안팎의 풍경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반디와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로 보내주실 사연의 주제들입니다. 더 늦기 전에 입니다. 더 늦기 전에 해야 할 일, 더 늦기 전에 전해야 할 말, 이대로 더 늦으면 후회할 것 같은 일들 사연 보내주세요. 네. 늦기 전에 이런 노래도 있었는데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반디어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입니다.
네, 그럼 여러분께 선물 드리기 위해서 오늘의 퀴즈 드리겠습니다. 탈무드는 히브리어인데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일까요? 1번 일장우식. 저 뜨끔했어요 지금. 2번 배움. 어떤 걸까요? 골라주시죠.
괜히 3번을 내고 싶으시네요.
3번 뭡니까?
탈무드리. 탈무드리.
네. 이런 개그 이제 못 들어서 어떻게 해요 나.
그래 이게 조금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아쉬울 거예요. 많이 많이 요리. 들어주세요. 오리오리. 정답 아시는 분 어디로 보내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와 반대로 보내주세요. 정답자 중에 추첨해서 선물을 드립니다. 제가 엊그저께 일요일 날 네.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저의 새 책 행복한 수업 단행본 발간 기념 출간 기념을 가졌거든요.
네.
이때 이국주 개그우먼 이국주 씨가 오셨어요.
오셨었어요.
네, 의리를 지키러. 그래서 그때 생각이 나네요.
연예인 본 거 자랑하시는 거고요.
네, 그럼 그게 아니고요.
네.
그분이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요즘.
아 그럼요.
대세예요. 의리. 엄청난 분들이 왔어요.
네, 진짜 재밌어요.
네, 팬 여러분들.
네. 자 그럼 이번 주
자랑이었습니다.
네 자랑하셨고요. 자랑이어서 이번 주 우리가 읽고 있는 책은 구본영 선생님의 유자 구본영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내용은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날개가 있다. 탈무드 지혜에 관하여 편입니다. 함께 낭독 들어보시겠습니다.
돈의 가치란 무엇인가? 유대인 중에는 세계적인 부자가 많다. 오늘날 가장 부유하고 세력이 강한 미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대인에게 우호적이다. 자신의 조상도 구대륙의 박해를 피해 신대륙으로 건너왔고 또 미국 부어 400가구 중 4분의 1이 유대인이기 때문이다. 이는 전 인류로 보면 최상위 부자 40% 정도가 유대인 가정이라는 의미다. 유대인이 이토록 부유한 이유는 여러 가지일 것이다. 유대인들은 기원전 135년에 로마에 항거하다가 조국을 잃고 떠돌게 된다. 조국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보호해 주지 않는 낯선 나라에서 가난한 밑바닥 생활을 면하기 위해서는 결국 상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멸시당하지 않으려면 돈밖에 방법이 없었을 것이다. 유대인에게 돈은 삶 또는 생명을 좌우하는 기준이었다. 지금도 세계적인 갑부인 유대인들 중에는 무일푼으로 시작한 사람들이 많다. 예를 들면 조지 소로스가 그렇다. 그는 무일푼으로 헝가리에서 미국으로 이민했다. 또 인텔 회장인 그로브도 헝가리 이민자다. 로스차일드는 어려서 부모를 잃고 최고의 부자가 됐다. 크리스마스 시즌만 되면 떠오르는 짠돌이 소설 속 스크루지 영감도 유대인이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돈을 많이 버는 부자가 되었는지 유대인의 금전 철학에 대해 알아보자.
돈은 모든 것을 움직인다. 한마디로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유대 비즈니스맨은 머니토크라는 말을 자주 한다. 직역하면 돈이 말한다이지만 숨겨진 뜻은 돈은 힘이다이다. 이 말에서 돈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을 알 수 있다. 유대인들은 이미 옛날부터 돈이 지닌 역할을 이해하고 있었다. 누구나 돈을 버는 방법을 찾아 헤매지만 돈 쓰는 방법을 고민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사람은 돈의 주인이어야 한다. 돈에는 신비한 마력이 있다. 대부분의 물건은 사용해봐야 그 가치를 알 수 있다. 그런데 돈은 스스로 벌어보아야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된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살 수 있다. 그러나 현자에게 돈은 아름다운 여인에게 예쁜 옷을 입혀주는 용도밖에 없다. 돈은 선도 악도 만능도 아니다. 선악 판단은 돈의 주인인 인간의 몫이다. 유대인 역시 중용, 즉 균형 감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돈에 대한 균형 감각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돈을 버는 것은 쉽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어려울 뿐이다. 은화는 둥글어서 이쪽으로 굴러올 듯 하다가 저쪽으로 굴러가 버린다. 우리는 매일 돈을 쫓지만 인생에는 그것 말고도 추구해야 할 것이 많다. 돈은 모든 것을 좋은 방향으로도 나쁜 방향으로도 몰고 가지 않는다. 돈은 단지 도구일 뿐이다. 그러므로 돈이 인생을 환하게 밝혀준다고 여기거나 돈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인간에게 돈은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다. 인간답다는 것은 돈에 지배당하지 않고 돈을 지배하는 것이다. 인간은 지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다. 창세기를 보면 신은 인간에게 지상을 지배하고 더 살기 좋게 바꾸라고 이 세상을 준 것으로 되어 있다. 돈은 인간보다 아래에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한편으로는 돈을 필요 이상으로 경멸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것도 잘못이다. 돈은 올바르게 사용하면 좋은 것이 되고 나쁘게 사용하면 나쁜 것이 된다. 다만 그뿐이다. 돈은 소홀히 해도 두려워해도 안 된다. 돈은 더럽다며 관심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초연함 역시 돈에 대한 또 다른 두려움의 표현일 뿐이다.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무거운 것은 무엇일까? 반대로 속이 비었을 때 마음을 가장 무겁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지갑이다. 한마디로 진짜 무거운 것은 빈 지갑이라는 것이다. 마음이 무거워지니까. 유대인들은 돈이 좋다고 노골적으로 표현하지는 않는다. 돈이 좋다 또는 나쁘다고 평가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위에 소개한 수수께끼의 답처럼 돈이 많으면 마음이 가볍고 돈이 없으면 마음이 무거운 추를 단 것보다 더 무거울 것이다 라고는 말한다. 그래서인지 유대인들은 돈에 대한 강한 소유욕을 보인다. 비록 돈에 끌려다니지는 않더라도 자신의 생존을 지켜주는 소중한 것이기에 그럴까? 탈무드는 종종 지식과 학문보다 돈을 더 우위에 두거나 심지어 돈에 대해선 아내조차 믿지 않는 면을 보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돈을 정정당당하게 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탈무드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사람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제일 먼저 거래에서 정직했느냐는 질문을 받는다는 것이다. 유대인은 종교가 삶 속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록 생존을 위해 상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도 자신이 처한 환경을 존중하고 토라와 랍비의 가르침에 따라 삶을 이끌고자 노력한다. 이런 바탕이 있기에 상업적인 길도 긴 안목으로 하게 된다. 이렇게 거래의 제1원칙, 정직이 생겨난다. 유대인 사이에서 신용은 사회적 생명이다. 유대인은 구두 계약이라도 어길 시에는 유대인 사회에서 제명해버린다. 영구적으로 퇴출해버리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돈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되어 돈은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라는 금언을 실천하고자 한다.
돈을 많이 벌면 부자가 될 거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이 진실이라면 왜 수백만 달러나 버는 사람들이 갑자기 파산해버리는 것일까? 많이 벌면 벌수록 부자가 빨리 될 것만 같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많이 벌면 씀씀이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지출을 조절하지 못하면 다시 빈털터리가 된다. 게다가 돈을 많이 벌던 시절의 버릇이 남아서 금세 빚쟁이가 되고 만다. 어느 정도 수입이 생길 때까지는 지출을 수입의 3분의 1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다. 수입이 늘어도 지출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올라가지 못한다. 단순히 부자가 되기 위해 돈에 대해 배우라는 것이 아니다. 돈에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기 위해 배우라는 것이다. 부모가 돈에 대해 건전한 관념을 자식에게 가르친다면 그는 인생과 돈에 대한 좋은 생각을 하게 된다.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돈을 의식하지 않는다. 그만큼 돈에 방해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다. 살고 싶은 곳, 입고 싶은 옷, 하고 싶은 일, 먹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면 돈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유대인에게 돈은 자신을 지켜주는 권력이었다. 새로 정착한 타국에서 배척당하지 않으려면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가려면 다른 사람이 얕잡아보지 않을 힘이 필요했으리라. 돈은 모든 것을 움직인다. 그러니까 돈이야말로 유대인이 새로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좋은 중개인이다. 앞서 무거운 지갑은 마음을 가볍게 하고 빈 지갑은 마음을 무겁게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행복해지려면 돈이 있어야 했다. 그런데 돈은 좋은 사람에게는 좋은 선물을 주고 나쁜 사람에게는 나쁜 선물을 준다. 예를 들어 수십억 원의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라도 대부분 불행해진다. 심지어 복권에 당첨되기 전보다 더 불행해진다. 돈을 가질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돈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돈은 불행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네, 사이먼 앤 가펑클의 Bridge Over Troubled Water 듣고 왔습니다.
네, 유태인은요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영향력은 엄청나죠?
굉장하죠. 이거 네. 뭐 유태인으로 유명한 사람들 노벨 경제학상의 65%, 의학상의 25%, 뭐 물리학상의 22%를 수상한 민족인데 최상위 부자들 가운데 4분의 1은 유태인이라고.
우와.
유명한 사람들 저 우리 백운철 씨가 좀 소개해 주죠.
네, 철학자 스피노자, 베르구송, 비트겐슈타인, 촘스키, 심리학자 프로이트, 아들러, 과학자는 뉴턴, 아인슈타인, 오펜하이머, 음악가 맨델스존, 쇼팽, 말러, 거슈인, 화가는 또 모딜리아니, 샤갈, 영화인 채플린, 스필버거, 문학계 하이네, 프루스트, 카프카, 셀린저, 언론 출판계 퓰리처, 로이터, 경제금융권 로스차일드, 디퐁, 시트로잉, 조지 소로스, 골드만, 정치권의 디즈레일리, 레닌, 키신저 전부 유태인입니다.
와, 맞네요. 유태인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박해와 추방 그리고 대말살과 피난 등 잔혹한 삶을 살아왔는데 그런 박해를 이겨내고 어떤 이런 놀라운 성과를 어떻게 이렇게 이뤄냈을까요?
그 해답은 성서와 탈무드에 있습니다. 탈무드는 유대인이 어렸을 때부터 받아온 교육과 사유법이 담긴 책으로요.
네.
이 교사이자 재판관인 랍비들의 토론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요. 방금 우리가 읽은 돈에 대한 가치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와닿는데 어땠어요?
이거 다이어리에 죄다 써놔야 네. 될 것 같아요.
일단 어떻게든 좀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돈이 좀 그냥 있는 걸로 그냥.
저도 그러니까.
좀 어떻게 된
거예요? 네. 무거워 많이 아, 마음이 무거워 좀 가벼워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거워지고 싶어요. 이 말처럼 돈이 많으면 마음이 무거워진다는데 무거워 본 다음에 가벼움을 느껴야 되지 않을까요?
입이 너무 가벼워 백운철 씨는.
반디와
지적해서 죄송합니다.
반디와 물자 사연지 볼게요. 최재양님 캠핑 가려고 작년에 텐트 사놓고 아직도 못 갔어요. 올해는 꼭 강아지들 아들들이랑 가고 싶습니다.
아이고,
하셨네요.
강아지들. 네, 그리고 조정은님 제가 지금 35살인데요. 대학 졸업하고 컴퓨터 자격증 따려고 했는데 자꾸 시험에 떨어지더라고요. 앞으로 직장 생활 제대로 하려면 컴 자격증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더 늦기 전에 따렸는데 잘 될지 모르겠네요. 희망적인 말씀 해주십시오. 화이팅입니다. 하실 화이팅입니다. 수 있습니다.
네, 네 이수영님 더 늦기 전에 로지님 진영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관웅님은 더 늦기 전에 글을 올립니다. 정말 마지막이라니. 항상 출퇴근길에 열심히 듣고 있었는데 고전읽기는 저에게 책에 눈을 뜨게 해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책을 읽으면 명선생님, 권선생님이 옆에서 책을 읽어주시는 환청이 들리며 책에 깊이 빠져 재미있게 읽게 됐습니다. 저에게 책에 대한 즐거움을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하트 날려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호선님께서 더 늦기 전에 지금 하고 있는 영어 회화 공부 더 열심히 해서 올해 마지막 날엔 상급으로 만들고 싶네요. 그리고 고전읽기 끝까지 본방사수 하렵니다. 너무 아쉬워요 하셨습니다.
김민규님 더 늦기 전에 물어볼 거 있습니다. 뭐냐면 개편이 뭐죠? 아, 제가 6학년이라서 그때 개편 때문에 고전 읽기가 떠나다니. 우선 제 생각은 개편은 안 하는 것이 좋은 것이구나라는 것입니다. 고전 읽기에 명로진님, 권진영님 그리고 백운철님 다음 다른 방송에서 또 보면 좋겠네요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개편이 뭐냐면 말이죠. 명로진 선배님.
네. 바뀌는 겁니다.
바뀌는 거예요. 네,
낡은 것은 없애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게 개편이에요.
그러네요.
명지혜님. 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분. 어머니께서 지난주 금요일 동창 모임으로 문경세제 가셨는데 앞서 가시다가 본인만 로진님 못 뵈었다고 억울해하십니다. 뵙고 고전 읽기 아는 척 못해서 아쉬우시다네요. 그리고 오늘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다 말씀드려요. EBS 사장님 다른 건 몰라도 고전 읽기만은 안 됩니다 하셨네요.
네.
그래요.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 낭독 들어가죠. 다음 낭독은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혜롭게 산다는 것. 사람끼리 모여서 생활하다 보면 항상 갈등이 있게 마련이다. 특히 타인끼리 부대끼는 사회생활에서 그 갈등은 더욱 첨예해진다. 지혜롭게 그런 갈등을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유대인의 지혜를 들여다보자.
공동체의 조화가 때때로 개인의 의견차로 어지럽혀지는 일이 종종 있다. 설령 한 시민은 그런 싸움이 빨리 끝나고 평화로운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는 잘못한 사람이 자신의 과오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 이 점에서 탈무드는 강경하여 뒤에 따르는 절차까지 기술하고 있다. 친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은 그에게 자신이 나쁜 짓을 했다고 말해야 한다. 그가 용서를 받아들인다면 다행이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말해야 한다.
나는 이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 그런데 그는 나의 죄를 벌하지 않았다.
이렇게 한다면 무덤어귀에서 내 목숨이 살아나 다시 빛을 보게 되는 셈이다. 자신이 잘못한 사람이 죽었다면 그 무덤에 엎드려 용서를 빌어야 한다. 또 다른 라삐는 말하기를 만일 누가 잘못해서 다른 사람을 의심하게 되면 그를 달래야 한다. 그보다 그를 찬양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달래는 횟수도 한도가 정해져 있다. 세 번 이상은 하지 말라는 라삐도 있다. 어떤 라삐가 잠자리에 들어서는 절대로 나의 친구를 저주하지 않는다라고 썼다. 그럼으로써 그날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깨우칠 수 있다는 의미다. 두 번째로 괴롭힘을 당한 쪽의 의무는 상대가 사과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불만을 품지 말라는 것이다. 이런 충고가 있다.
사람은 나무처럼 단단하지 말고 갈대처럼 부드러워야 한다. 네가 받은 모욕을 용서하라.
어느 라삐는 잠자리에 들면서 나를 곤경에 빠뜨린 어느 누구라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드렸다. 말다툼을 줄이고 빨리 화해시킬 현명한 충고가 있다.
내가 친구에게 작은 잘못을 했다면 그것을 크게 생각하고 내가 친구에게 크게 좋은 일을 했다면 그것을 작게 생각하며 그가 내게 작게라도 좋은 일을 했다면 그것을 크게 생각하고 그가 내게 큰 잘못을 했다면 그것을 작게 생각하라.
탈무드는 누군가에게 잘못했으면 반드시 용서를 구하고 만약 용서를 빌기 전에 그 사람이 죽었다면 그 무덤에서라도 잘못했다고 얘기하라고 한다. 참 기억에 남는 구절이다. 잘못에 대한 깨우침이 꼭 필요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또한 탈무드는 잘못에 대한 보복이나 비난이 아닌 용서를 권한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가 자행한 유대인 대학살을 유대인은 용서하고 있을까?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 아이히만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 친위대의 중령으로 약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을 다루고 있다. 그는 전후 도주했다가 1960년 아르헨티나에서 붙잡혀 재판정에 선다. 아렌트는 아이히만을 직접 보기 전까지는 그가 저지른 대학살을 떠올리며 그가 악마처럼 생겼으리라고 상상한다. 하지만 그녀가 만난 아이히만은 마치 이웃집 아저씨처럼 푸근하게 생겼다. 그런데 그는 이런 말을 한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죽일 의사도 없었고 군인으로서 상부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했을 뿐이다. 신에 대해서는 죽음을 방조한 죄를 지었지만 인간에 대한 죄는 짓지 않았다. 아이히만은 2년 정도 재판을 받다가 1962년에 죽는다. 아렌트는 이런 평가를 남긴다.
누구에게든지 악의 평범성이 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악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평범한 사람들, 사유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에 무능력한 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흔히 원수를 사랑하라, 죄를 용서하라,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데 이 말을 실천하려면 생각의 힘이 따라야 한다. 사유하는 사람은 우선 잘못하지 않으려고 애쓸 것이고 만약 잘못하더라도 뉘우칠 것이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성장할 수 있다. 아마도 유대인 중에는 나치의 대학살을 용서한 사람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그들 모두는 탈무드가 말하는 용서에 대해 한 번 이상은 생각해 봤을 것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 우리는 인간관계라고 하면 타인과 나의 관계를 생각하기 십상이다. 그러나 그보다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먼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유대인은 자녀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 가르칠까?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말은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다. 이는 유대인의 교육법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이다.
무엇이 되라는 말을 하지 마라. 유대인 부모들은 자녀들의 장래에 대해서 엉뚱한 꿈이나 기대를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너는 앞으로 의사가 되라거나 판사가 되라는 말을 결코 하지 않는다. 공부를 잘 하라고는 하지만 어떤 직업을 갖기 위해서 잘 하라는 것이 아니다. 학문은 목적이지 수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미래의 꿈은 아이의 행복과 관계가 있으므로 어른들이 상관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공부든 뭐든 아이가 원하지 않으면 강요하지 않는다. 즉, 어떻게든 가르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부모는 그저 싫은 건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하고 싶은 일에 최선을 다해라 라고 말하면 충분하다. 만약 아이가 스스로 뭔가를 하고 싶다고 하면 후회 없이 노력하라고 조언해 줄 뿐이다. 이처럼 아이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부모 마음대로 뭔가를 가르치지 않는 것이 유대인 부모들의 교육 방식이다.
물고기를 잡아서 살을 발라 먹여주는 우리나라 엄마들이 이렇게 아우성칠지도 모르겠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가르쳤다가는 애가 뒤처질 게 분명한데.
하지만 아이에게는 아이의 운명이 있다. 그러니 다른 사람처럼 되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대신 너 자신이 되라고 얘기해라. 학교에서는 공부 못하는 문제아이였던 아인슈타인이 세계 최고의 과학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탈무드는 또 말한다. 아이가 이야기나 예화를 통해서 생각을 정리하게 해라. 그래서 탈무드 속에는 지혜로운 예화들이 그렇게도 많은가 보다. 탈무드는 계속 말한다. 대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라. 그 대신 좋은 질문을 해라. 그래서 탈무드는 많은 질문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또한 탈무드는 친구를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누구와 함께 인생을 살지를 선택하라는 뜻이다. 그리고 남을 초월하기 전에 자신부터 초월하라고 말한다. 흔히 오늘날은 경쟁사회라며 타인을 앞지르는 방법을 배우는데 급급하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경쟁 상대는 어제의 자신이다. 그러니 어제의 자신을 넘어서라고 말하는 것이다. 더 중요하게 탈무드는 자선, 그러니까 배려를 통해 삶을 가르치라고 말한다.
마이클 부블레의 홈 듣고 왔습니다. 현재 엄마들, 미래 엄마가 될 분들이 주의 깊게 들어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한국 엄마들 좀 반성할 게 많은 것 같아요. 물고기를 잡아서 너무 살을 발라주시니까 엄마, 네. 우리 엄마.
현실이 뭐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생각. 점점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어른들의 이기심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이 멋진 것 같아요. 최고의 경쟁자는 남이 아니라 어제의 내 자신이다. 남에게는 배려하면서 나에게는 엄격하라는 그 뜻이죠.
그렇죠.
네.
그 경쟁에서 여러분 모두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고 계신 책은 구본형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네, 그럼 여러분께 선물 드리기 위해서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드립니다. 탈무드는 히브리어인데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일까요? 1번 일자무식, 2번 배움, 3번 선배님이.
3번 탈무드리.
탈무드리.
네. 정답하시는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5와 반대로 보내주세요. 정답자 중에 추첨해서 선물을 드립니다. 자, 그럼 탈무드에 대한 다음 낭독, 운과 행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운이 좋아지는 방법. 운이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우리는 예기치 않은 횡재를 하거나 도움을 받을 때 운이 좋다고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운은 나와는 관계없는 신의 뜻, 그러니까 일종의 섭리일까? 하지만 분명 운이 좋아지는 방법이 있다.
모든 지배자 가운데 가장 부유했던 솔로몬 왕이 어느 날 우연히 운을 만나 선언했다.
사람의 행복은 부에 있는 것이므로 나는 너보다 강하다.
그러자 운이 대답했다.
아닙니다. 인간의 부는 운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은 말씨름을 계속하다가 결국 지나가던 가난한 물 배달꾼을 두고 내기를 했다.
폐하께서 먼저 시험해 보십시오.
솔로몬은 그 가난한 사내를 불러서 큰 돈을 주었다. 가난한 사내는 크게 기뻐하며 왕에게 감사한 다음 돈을 우돗 주머니에 넣어두었다. 그는 고기를 사서 우돗에 싸고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옆집에 가 있던 아내를 불러 그 행운에 대해 얘기했다. 하지만 아내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부엌에 가서 우도대 쌓인 고기를 내려놓았다. 그가 부엌을 나오자마자 개가 부엌으로 들어가서 고기와 우도를 함께 물고 사라져버렸다. 이튿날 솔로몬은 그에게 더 많은 돈을 주었다. 이번에도 그는 아내를 불렀지만 그녀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녀는 옆집에서 오는 것조차 귀찮아했다. 그는 마당에 헌 괴짝이 버려져 있는 것을 보고 그 안에 돈을 숨기고 자물쇠를 채웠다. 잠시 후에 고물상이 찾아오자 아내는 마당에 있던 낡은 괴짝을 헐값에 팔아치웠다. 그 다음 날 왕은 다시 한번 돈을 주었다. 이번에 그는 겨가 가득 들어있는 자루 안에 돈을 넣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그 자루를 고물상에게 거저 주었다. 사내가 여전히 가난한 것을 보고 운이 솔로몬 왕에게 말했다.
폐하께서는 세 번이나 최선을 다하셨지만 모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제 차례입니다.
그렇게 말한 운은 그 사내와 얘기를 나누었다.
당신은 정말 운이 나쁘군요. 만약 직업을 바꾸어 나무꾼이라도 된다면 당신의 운도 바뀔지 모르는데.
직업을 바꾼다고 해도 어차피 잃을 건 없어.
그는 나무꾼이 되었다. 그는 목재를 팔아서 조금씩 돈을 벌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나무꾼을 고용해 땔감 장사를 시작했다. 그는 부자가 되어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다. 어느 날 그가 나무꾼들이 나무를 베고 있는 숲을 걷는데 어디선가 썩은 고기 냄새가 났다. 그 냄새를 따라가자 고깃점이 붙어 있는 그의 헌 옷이 눈에 들어왔다. 돈이 그대로 들어있었다. 그는 잃어버린 궤도 생각났다. 그래서 그는 헌 궤짝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두 배의 값을 쳐주겠다고 온 도시에 알렸다. 수많은 궤짝이 모여들었고 그 중에는 여전히 자물쇠가 채워진 그의 궤짝도 들어있었다. 그가 그때까지 가지고 있던 열쇠로 궤짝을 열어보니 놀랍게도 돈이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다음에 그는 겨가 채워진 자루를 사고 싶다고 널리 알렸고 수많은 자루가 그의 집에 모여들었다. 그는 계속 자루를 사들여 드디어 아내가 팔아치운 자루도 찾아냈다. 이제 그의 부는 어마어마하게 늘었다. 이리하여 운은 솔로몬 왕에게 모든 것은 운에 달려 있음을 증명했다.
운이 좋아지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그중 하나는 아이처럼 되는 것이다. 아이에게는 세 가지 특성이 있다. 우선 이유 없이 즐겁다. 그리고 잠시도 쉬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바라는 것은 꼭 이루고 만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셋이야말로 행운을 불러들이는 열쇠다. 늘 즐거워하고 무엇인가로 바쁘고 목표를 향해서 애를 쓰면 당연히 운이 따르지 않을까? 여기에 더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때는 보상을 바라지 마라. 그러면 언젠가 그 사람으로부터 예기치 않은 도움을 받을 때 오, 내가 운이 좋네 라고 여길 수 있다. 반대로 자신이 베푼 일에 대한 보답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이는 행운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다. 게다가 자신의 기대대로 보답이 없으면 상대를 원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주고 잊어라. 또한 당장의 이익을 쫓아 행동하지 마라. 그러면 그 순간에는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미래에 운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없다. 자신의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잠깐 손실을 입을지 모르지만 언젠가 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운은 당신이 뿌린 씨앗이다. 그들은 어떻게 행복을 만들어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되 운을 인정해버리는 유대인들, 운명론자의 모습과 운명 개척론자의 모습을 동시에 지닌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행복을 만들어낼까?
옛날 넓은 포도밭, 양떼와 소떼, 그리고 넓고 화려한 저택을 가진 부자가 있었다. 그에게는 아들이 10명 있었는데 모두 똑똑하고 성실했다. 그리고 그에게는 믿을 만한 친구들이 많았다. 부자는 하루하루 여유롭게 지냈지만 딱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아들들이 유산 다툼을 하게 되지는 않을까?
어느 날 부자는 아들들을 불러 모았다.
미리 유산을 어떻게 나눌지 알려주마. 나는 현금으로 1000데나리온을 가지고 있으니 각자 100데나리온씩 주마. 그 돈이면 새롭게 일을 시작할 수도 있고 돈도 벌 수 있을 게다.
아버지, 그런 걱정 마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아들들은 다시 각자의 생활로 돌아갔다. 몇 년 후 아버지의 재산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포도 농사가 망쳐지고 양과 소가 잇따라 죽었다. 마침내 아버지가 빚을 갚기 위해 재산을 거의 처분했고 남은 것은 950데나리온 뿐이었다. 아버지마저 병으로 쓰러졌고 죽음이 가까워졌다. 아버지는 아들들을 불러 아홉 명에게 약속대로 100데나리온을 나누어 주었다. 아홉 명의 아들들은 돌아가고 아버지와 막내 아들만 남았다.
아들아, 잇따라 재난을 당하는 통에 어쩔 수 없이 돈에 손을 대고 말았구나. 이제 50데나리온 뿐인데 30데나리온은 빚을 갚아야 한다. 그래서 너한테 20데나리온밖에 줄 수가 없구나.
아버지, 걱정하지 마시고 기운부터 차리세요. 근데 그 20데나리온으로는 장사를 시작하기도 어려운데 뭐 하면 좋을까요?
내게는 친한 친구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을 유산으로 물려주마. 네가 어려울 때 그들이 도와줄 거야.
아버지는 얼마 후 숨을 거두었다. 형들은 아버지의 조언대로 100데나리온으로 새롭게 일을 시작해서 재산을 늘리기 시작했다. 한편 막내 아들의 생활은 점차 어려워졌다. 20데나리온으로 아무 일도 시작하지 못했고 그 돈은 생활비로 사라져갔다. 그렇게 궁지에 빠진 아들은 아버지가 얘기했던 친구들을 떠올렸다. 막내 아들은 남은 돈으로 음식을 장만해서 아버지의 친구들을 초대했다. 아버지의 친구들은 막내 아들을 찾아와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 식사가 끝난 뒤 손님들이 말했다.
막내 아들만이 아버지의 친구들을 잊지 않고 이렇게 챙겨주는구려. 만년의 재산을 다 잃어 아들에게 재산도 제대로 남겨주지 못했다던데 우리가 조금 보태주면 어떻겠소?
그 자리에서 손님들은 각각 새끼를 뵌 암소 한 마리씩과 돈을 조금씩 모아주기로 했다. 시간이 흐르자 송아지가 차례로 태어나 막내 아들은 그 송아지들을 좋은 값에 팔았다. 막내 아들은 어느새 운이 붙어서 형들보다 부유해졌을 뿐만 아니라 옛날 아버지보다 더 부자가 되었다.
재산보다는 사람이 중요하다. 부자가 되려면 좋은 사람들을 곁에 두어야 한다. 조선시대 거상 임상옥의 일생을 다룬 상도라는 책에는 인상적인 말이 나온다.
장사라고 하는 것은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탈무드에도 죽음을 앞둔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재산이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온다. 유대인은 이런 식으로 상인으로서 가치관을 교육받는다. 유대인에 대한 막연한 부러움이나 경멸 같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의 사상을 이해함으로써 우리와 다른 점은 인정하고 배울 부분은 새기도록 하자.
네, 그러니까 결국 행운이 찾아오고 행복해지는 비결의 열쇠는 사람에게 있는 거네요.
그렇죠.
사람이 가장 큰 유산이고 남에게 베푼 것들이 운이 되어서 찾아온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도 행복해지기. 운이 있네.
운, 아, 예. 대문철입니다.
아, 그러네요. 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남을 배려하고 베풀면서 살아야 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좋은 교훈, 유익한 교훈 많이 얻었네요. 백운철 씨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권진영의 고전일기 이어집니다.
권진영의 고전일기 8월 19일 화요일 제목 지혜는 곧 배려.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는 삶의 지혜란 결국 남을 배려하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 같다. 남보다 남을 생각하고 베푸는 것, 그것이 광대역 의미의 지혜로운 삶이라고 탈무드는 말하고 있다. 결국 남는 것은 사람이다. 사람이 재산이고 사람이 행운이고 행복이다. 그러니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서로가 배려하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한 세상이라는 결론. 그런데 세상은 점점 거꾸로 가고 있다. 자본주의의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람을 밀어내고 돈과 권력, 그 아래 사람을 두고 이기심으로 총구를 겨누고 그럴 권리도 없으면서 사람을 함부로 죽인다. 탈무드를 읽고 자랐을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지붕 없는 감옥으로 만들었다. 탈무드로 교육받은 거 맞나? 민주주의 국가 미국에서 총성이 멈추질 않고 대한민국 군대는 폭력으로 얼룩지고 뉴스 보는 게 괴롭다. 당신이 있어야 내가 있고 내가 있어야 당신이 있을 수 있는 함께 가는 세상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겐 배려하는 지혜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낀다. 아이고, 고전 읽기 끝나면 앞으로 이런 거 누가 챙기지?
네, 감사드리고요. 아, 오늘 내드린 퀴즈 정답 탈무드의 의미는요, 배움입니다. 배움.
그렇군요. 네,
이번 배움 당첨되신 분들 반대로 김찬규님 그리고 류성훈님이고요.
네.
또 문자 보내주신 7531님 0220님 이렇게 네 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당첨자분들은 게시판에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릴 거예요.
아쉽지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마지막 곡입니다. 조용필의 단발머리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전읽기 명루진
권진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